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행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있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은 그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니고 태어난 후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 이렇게 봐야 되죠. 내 것이 아닌 것이 나중에 나에게 주어졌다면은 그것은 내게 상당히 어색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가령 내가 입고 지내던 옷이 있는데 그 옷 말고 남의 옷을 입었다면은 그건 아주 어색한 것과 비슷하다는 얘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뭐 별반 거부 반응 없이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믿고 산다 이렇게 쉽게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로 인해서 내 죄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 세상이 있는가 하면은 또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 요구한 세상은 분명히 또 따로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세상이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태어날 때 본래 가지고 온 죄, 그 죄로 살아가는 세상, 그게 우리에게는 아주 편한 그런 세상으로 자꾸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 짓는 것이 뭔가 좀 껄끄럽고 부담이 되고 어색한 것이 아니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아예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죄를 지으며 살고 있구나 이걸 아예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죄라고 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의 것으로 그렇게 주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살인, 강도와 같은 그런 종류의 죄를 일컫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문제죠.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가리켜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내 위주로 나에게 관심을 두고 사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게 아무런 부담이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 땅의 것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그게 더 좋고 그게 더 편안하고 그게 당연하게 여겨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죄 속에 있으면서도 그 죄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자꾸 주어져 있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건 죄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인간의 본성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살았던 그게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편안한 아예 그게 나의 것으로 내 생활로 그렇게 받아들여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믿음은 나중에 주어진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었는, 내 생활이 아니었는데 내게 주어지고 그리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삶의 모습이 전혀 딴 판이더란 얘기죠. 죄로 살아가는 것과 뭔가 좀 비스꾸리한 것도 전혀 없고 아예 색다른 것, 전혀 딴 판인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을 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우리에게 편안하게 다가올 리가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자꾸 부담이 되고 뭔가 걸림돌로 남게 되고 껄끄러운 그게 바로 믿음의 세상이라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건 죄로 사는 것이고 뭔가 좀 억울하다, 이렇게 사는 건 억울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뭔가 거부하는 일어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것, 그게 죄 가운데 있는, 죄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는 모두가 다 내 것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의식에는 이건 내 것, 그런 의식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내 소유가 있다. 근데 믿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너의 소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의 소유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 준 것이기 때문에 내 소유는 없어.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맞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그 맞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소유가 없는 생활을 살아가란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의 세상이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은 머리로는 네 소유가 없어 무사통과되는데 실제 내 몸으로 네 소유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라 이렇게 요구되어질 때에 그런 세상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부담이 가고 끌끄럽게 여겨지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나 반감이 치밀어 올라가더란 얘기죠. 그게 뭐냐면은 내 소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죄의 세상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그게 나의 세상으로 그렇게 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더 좋게 여겨지는 것은 내 소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더 많은 소유를 늘리는 것, 그게 더 좋게 받아들여진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세계, 믿음으로 사는 나라, 믿음의 세상이 얼마나 다르냐는 것은 구역예배 때 보는 그 공부했던 하나님의 규례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공부했던 출애굽기 21장도 믿음의 세상이 얼마나 딴판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오지 못한 분을 위해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니까 다시 해드리면은 출애굽기 21장에는 배상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으면은 이렇게 피했으면은 거기에는 어떤 배상을 하라는 그런 이제 보상법이 거기에 나오고 있는데 그 보상법을 보게 되면은 가해자를 향한 규례라 그 말입니다. 피해를 입힌 자를 향한 규례였습니다. 뭐냐면은 피해를 입은 자를 향해서 네가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었으면은 이런 보상을 받아라. 그런 규례가 아니고 너희가 피해를 입혔으면은 그렇게 보상해 줘라는 그게 바로 출애굽기의 보상법이에요. 우리 생각할 때 그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지겠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가해자는 있을지언정 피해자는 없다고 보는 게 성경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성경에 이런 피해 입었으면 이렇게 보상해라 했으니까 나 이런 피해 입었다. 네가 이렇게 보상해.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없다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영예부터 제가 이거 설명한다고 진담을 했습니다. 왜 피해자가 없느냐. 피해를 입었다 그 얘기는 일단 내 것이라는 게 있을 때 통용되는 겁니다. 내 것이 있는데 이 상대방이 그 내 거에 대해 손해를 입혔다. 내가 피해 입었다. 이렇게 말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해자라고 하는 건 내 것이 있는 세상 속에서 피해자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 없다게 해버렸을 때에 피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냐 그 말입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 주어진 게 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많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맡겨놓은 것인데 그게 이웃에 의해서 얼마간 손해를 받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피해 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피해를 입은 일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내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 내라 이런 요구할 권리가 없는 나라 그게 바로 믿음의 나라라 그 말입니다. 이게 이상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보상법대로 하면은 보상은 가해자의 믿음이 달렸다 그 얘기입니다. 가해자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의 지시를 따르고자 한다면은 이웃에게 나로의 피해가 갔을 때에 그 피해를 보상할 거란 얘기죠. 결국 모든 것을 가해자에게 맡기는 것이지 내가 피해 입었다고 말하면서 그 피해를 내라는 요구를 할 수가 없다는 것. 이게 믿음의 세상이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것입니까? 근데 믿음의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걸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과 다른 것은 말하는 대로 세상은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왜? 내 것이란 존재한 땅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세상이 자연스럽습니까? 바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우리가 살아왔던 그 생 우리에겐 더 자연스럽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없는 나라 이게 믿음의 나라다. 그 말이 얼른 안 들어오고 뭔가 껄끄럽고 뭔가 아닌 것 같고 뭔가 이상하고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얘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하고 있고 생각만 굴리고 있다 하면은 아주 쉽고 또 얼마든지 믿음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믿음을 생각과 말로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살아는 그런 어떤 세상으로 그려놓고 보면은 믿음의 세상이라는 것이 지금껏 살아온 세상과는 전혀 딴판인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믿음이니까 아주 생소하게 들려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10월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믿음의 세상을 이렇게 그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벨 얘기 듣고 노아 얘기 듣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세상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럴 때에 믿음으로 산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그걸 여러분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 결론은 야, 참 이상한 나라다. 참 나에게는 낯설다는 그런 느낌도 들어오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은 이상한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뭐 다 아시는 대로 앞으로 아브라함이 가야 될 길과 또 아브라함에게 있게 될 일들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니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차근차근 알려주고 나서 부르신 것일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알려준 것도 없이 뭐 가야 할 땅에 대해서 한마디의 언질도 주지 않으시고 그냥 나와라는 것입니다. 나와라.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짐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지 않습니까? 고향이고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 되냐 75세였습니다. 젊을 때가 아니고 75세 때 창창한 힘 있는 뭔가 생각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신있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라 힘도 쓰지 못한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을 나와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힘도 쓰지 못한 그런 늙은 나이에 그동안 살아왔던 땅 터전을 다 버려버리고 더군다나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무턱도 길을 떠나라 이런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떠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 말을 해요. 그게 믿음이다. 어떤 장래에 대한 계획과 장래에 대한 소망과 내 인생 마지막 어떤 앞으로 펼쳐질 것에 대한 바라보는 것, 확실한 것, 이걸 모른다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때문에 간다는 것, 나는 그거면 됐다고 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아닌 본성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거 길을 떠나가지고 내가 제대로 살 수 있겠는가? 내가 덕이 되겠는가? 내가 늙은 다른 곳에 가가지고 제가 과연 제대로 먹고 살겠는가? 별 생각과 계획을 다 굴릴 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안 되겠다. 못 간다. 떠나지를 못할 거라 그런 얘기죠. 지금 있는 게 더 편하고 좋은데 완전히 뿌리 박아서 이제는 뭐고야 지장이 없는데 뭐하러 갈 것도 모른 채에 길을 떠나가지고 늙으면 이런 고생을 해야 되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더 앞서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의 자연스러운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생각도 계산도 없이 갈 곳도 알지 못한 채 떠나가라는 그 말씀 하나에 자기를 다 맡겨버리는 것. 그 말씀 안에 모든 걸 버려도 떠나버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이런 믿음의 세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생소하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동안 믿음을 말하면서 어떤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낯설고 생소하고 어색하고 반감도 없이 그렇게 믿음을 받아들였다면은 그건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뭔가 좀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뭐 종교생활 좀 하고 세상에 적당히 나쁜 일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으로만 여겼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전혀 나에게 낯설지가 않게 여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힘들지도 않고 뭐 살면 되지 쉽게 걸음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세계로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믿음의 세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가보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는데 확인된 바도 없는데 그냥 떠나가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에 내 모든 걸 맡겨버리는 내게 힘들 수 있는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떠날 수 있는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에 떠나버릴 수 있는 것. 그건 오직 여호와의 살아계심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걸 믿음의 세계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이 요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힘으로 의지하는 모든 걸 잘라버리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거, 아 이게 있으면 되겠구나, 먹고 살만 하겠구나, 내가 힘으로 여기는 모든 걸 싹둑 다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 늙은아이 떠나라, 그것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힘될 만한 모든 걸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란 얘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반대지 않습니까? 믿음은 힘되는 걸 잘라버리는 것인데 오히려 믿음을 이용해서 믿음을 앞세워서 힘되는 걸 더 갖게 가지려고 하는 찾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떠나지를 못하죠. 붙들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의 터전이기 때문에 절대 말씀이 자기를 맡기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거에다가 자기를 맡기려고 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나이도 생각하면서 떠나는 걸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 나이 내가 어디로 가랴? 대개 그 목사가 나이가 들면 생각이 되는 것이 내가 이 나이 이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든다고 합니다. 늙은 나를 이제 오랄지도 없으니까 죽고 나서 이 교회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제 목사님들이 교인 눈치를 보는 현상이 많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 그런지 제가 갈수록 여러분께 큰 소리를 못 칩니다. 모르긴 몰라 내가 일단 어디로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기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인간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런 생각과 계산을 굴리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왜? 지금껏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 그런 세상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그것이 믿음의 세계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믿음은 여러분에게서 힘되는 것을 거두어가고 잘라버리는 것이지 힘되는 것도 얹어주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힘되는 것도 얹어주면은 자연히 힘든 의지하게 되지 하나님 의지하겠냐 그 말입니다. 믿음이 그런 역할이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그 얘기입니다. 그걸 위해서 힘되는 걸 잘라버리는 것이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세계라면은 뭐 70이다 돼가지고 60이다 돼가지고 교회에서 나가라겠을 때에 말없이 나가오는 것이 믿음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 그러니 그러한 세계를 우리가 부담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빙자해가지고 세상 힘드는 걸 자꾸 더 버틸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인간의 세계를 그대로 머물러 살아가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믿음을 말한다고 해도 믿음과 상관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러한 자들을 분명히 모른다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이 얘기는 뭐 우리한테 지금 실제 살던 곳을 떠나라는 얘기는 아니죠. 믿음이 이런 거다.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에 머물기 위한 힘을 얻는 수단이 아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힘되는 것을 잘라버리는 것이 믿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이라면은 아 그렇구나. 내 소유는 없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에 머물게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이랑 앞서 말한 대로 가해자는 있지만은 피해자는 없는 그런 희한한 세상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런 땅이거든요. 아브라함은 편안한 고향을 떠나가지고 그 뒤부터 이제 세상이 삶이 나그네였습니다. 장막 생활하면서 옮겨다녔지 않습니까?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초소가 아니고 임시초소거든요. 이곳이 내 땅이 아니다. 내가 살 곳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이 바로 장막을 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세상을 그렇게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는 것. 장막을 치고 사는 그러한 세상의 삶으로 만드는 것. 그게 믿음이란 얘기죠. 구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저가 외방이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방에 거하는 것 같이 이건 남의 나라에 있는 것처럼 그런 뜻이거든요. 장막에 거했다, 나그네로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있는 그곳을 남의 나라에 있는 것처럼 여기도록 만들었다 그 얘기죠. 나그네로 사는 그런 삶을 만들어내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몸담고 있는 세상을 내가 거할 땅으로 보지 않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그 믿음의 모습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을 여러분의 땅으로 보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내 본향은 다른 곳에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살게 만드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내가 거할 영원한 곳, 내 본향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은 내가 거할 본향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만 갖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말한 대로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왜 세상을 나그네로 살 수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영원한 권양이 있는 그 거룩한 성을 소망했기 때문에 세상을 자기의 거할 땅으로 보지를 아니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의해서 고향을 떠난 분명 고생입니다. 고생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랬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고생을 조장하신 분입니다. 일부러 고생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분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고생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뭐냐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한 대로 신자는 형제의 고생도 그냥 고생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생을 하게 하셔서 나에게 믿음이 뭔가를,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생각이 항상 빠져들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내가 편해지는 것으로 오해한다면 그건 성결하게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결국 믿음을 말하는 것하고 믿음의 세계를 사는 것하고 전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거듭 말하지만 믿음의 세계는 희한한 세계입니다. 아주 이상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본성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나라가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듣고 있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런 반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세계는 믿음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세계예요. 다 도망치고 말 그러한 세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바로 그 세상을, 그 세계를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천국은 몸담고 있는 세상과 동시에 함께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세상과 전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포기를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하는 것은 신자로 하여금 세상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진짜 아브라함처럼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본토를 떠나버리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입니다. 아까 말한 실제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을 힘으로 삼는, 그걸 다 잘라버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게 하는 것이죠. 신자가 여러분이 정착할 땅은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근데 확실히 알기 때문에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가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한테 이 세상이 아니고 다른 것을 주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보다 더 귀하고 더 영원한 걸 주기 위해서 여러분께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세계를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힘되는 것이 없이 사는 것을 전혀 부담스럽게 여기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인도한다는 것이 절대 편하게 해준다는 건 아닙니다. 고생이 되고 힘든 그런 인생길을 가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그 본향으로 인도해 드리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걸 믿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삶도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나라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라는 게 죄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는 참으로 이상하고 때론 부담스럽고 때론 도망치고 싶은 그러한 나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했던 것, 원했던 걸 몽땅 다 잘라버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아니했던 하늘의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곤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좋은 걸 누리고 싶어하고 세상에 내 터전을 삼고 싶어했던 그런 우리들에게 믿음이 오므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이 되는 것은 마지막 때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그 나라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믿음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힘되는 것이 없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낙은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비록 이 땅의 삶에 고생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 때 영원한 그 본향에 우리를 들여보내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